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시대를 향한 소명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게 집중된 소명이 아니라 이 시대, 어둡고 타락한 그리고 음란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교회의 능력이 약해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단순히 나에게 집중된 소명, 나의 진로, 학업, 연애, 그것을 뛰어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 왕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풍요로움을 누렸어요. 한 예를 들자면 군사적으로는 수리아와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북쪽의 경계를 회복했습니다. 남쪽으로는 남유다를 밀어서 남방의 영토를 확장시켰어요. 하지만 이런 번영 뒤에는 이 민족이 누리고 있었던 이 번영 뒤에는 빈부의 격차 그리고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가 급속도로 유입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었던 국가가 있었는데 그 국가가 앗수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앗수르 많이 들어봤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서 722년,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이 앗수르. 하지만 지금 이 당시에서는요, 이 앗수르의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유약했기 때문에 이 민족의 폭력성과 이 강함이 다른 이방 국가에 미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 앗수르는 험악한 국가, 침략자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입니다. 되게 간단한 사명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앗수르의 수도입니다. 원수 국가인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요나는 이 명령을 듣고 매우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기본적으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민 사상은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이시다. 다른 이방인들은 심판하시고 지옥의 땔감으로 활용하신다. 그 야훼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심판을 예언하라 하시니 여러분, 요나는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 안에서는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앗수르를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에게 들리는 그 부름은 정반대였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요나 외에도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 경고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자신들을 침략하는 침략자였던 주종관계에 있었던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가야 한다니 여러분 이만큼 황당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요나는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먼 곳을 향해 그냥 무작정 떠나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다시스입니다. 다시스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시스까지 거리가 한 3,500km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가늠하기가 어렵죠? 3,500km는요 서울에서 태국까지입니다. 태국까지 그 직선 거리가 3,580km예요.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네. 3,580km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리를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요나의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거절은 없었어요. 어찌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를 닫고 배를 타고 그 물결 소리에 묻혀서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은 포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귀를 닫고 배를 타고 물을 건너가는데 그 멀리 땅끝이라 하는 다시스를 향해 가는데 하나님은 풍랑을 잃게 하셔서 이 배가 막 뒤엎어질 위기에 처하게 하시고 그때 선원들을 통해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누가 뽑힙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요나가 탁 뽑히고 그래서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셔서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가 푹 떨어졌을 때 삼켰다가 좀 배에 두고 있다가 그 안에서 요나는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륙이 보일 때 물고기가 푹 요나가 총알처럼 푹 해서 네, 웃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어주세요. 내륙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아요. 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조셔도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조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요나는 이젠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아유, 될 대로 되라고 니느웨로 갑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는요 큰 성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큰 성이었습니다. 여기를 다 돌아보려면 4일이 걸려요. 여러분 경복궁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경복궁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4일 필요합니까? 아니죠. 한 반나절이면 거의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4일이나 걸리는 큰 성이었는데 요나는 며칠 만에 여길 다 봅니까? 하루 만에 다 봐요. 얼마나 성의 없이 대충 전했길래 하루 만에 그냥 끝난 거예요. 사역 끝난 거예요. 사역 종결. 난 끝. 난 하나님 하라는 거 했어. 딱 하루 만에. 여러분 제가 좀 표현을 해볼까요? 원래 우리가 어저께 뭐 캠전도 하고요. 지금 캠전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당신에게 하나님은 깊은 계획과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사형리를 전하며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 만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전 이렇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상당히 누추했을 거예요. 옷을 갈아입지 않았으니까 상당히 누추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 회개하세요. 그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러고 그냥 걸어 다녔을 거예요. 제가요, 때로 제 얼굴을 보고 참 복이 많게 생겼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좀 만났습니다. 그냥 저를 딱 보더니 아, 복이 많이 있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도를 아십니까? 이 분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아, 고맙습니다 하고 무시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요나가 그냥 그렇게 거린처럼 축축해진 옷을 입고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십시오. 그냥 이러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또 점심도 먹다가 쉬엄쉬엄 하루 사역 다 마쳤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막강했던 그 아수르 그 수도인 니누에에서 엄청난 회개운동이 펼쳐지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과 대사들이 이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은 배에 옷을 입고 참회해라. 진정으로 회개해라. 여러분 이 선포가 아수르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인 원수 국가인 그 아수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펼쳐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부패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데 아수르는 진짜 하루 그냥 가볍게 복음을 전한 건데 가볍게 하나님의 심판에 경고한 것인데 그들은 배옷을 입고 완전히 통회하고 있다고요. 왕까지 다 나와서. 여러분 이 마음을 이 상황으로 이 상황에서 요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내가.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것을 내가 알았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랬다고요. 요나서 4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요 이런 상황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5절 말씀 계속 보자면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고 기록합니다. 요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셨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까지 걸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좀 어떠한 일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정말 아수르는 멸망하지 않는가? 이것을 좀 보려고 동쪽에 초막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초막을 지었다는 말 앞에 한 내용을 담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현재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렇게 관망하고 있어요. 니느웨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다면 이제 요나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자신이 심판자가 돼서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서서 그냥 어떻게 되나,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보고 있습니다. 그 니느웨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예 본국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받는다는 그 선민사상에 빠져서 이 요나는 교만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원어에 기록된 이 자기를 위하여, 이것은 원어로 로입니다. 초막의 효용을 자신에게 두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초막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짓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는 이 안에 의도를 담고 있어요. 요나는 이 초막을 짓는 것 외에도 요나서 전반적인 그 내용에서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여깁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선지자인 그가 자신을 위해 초막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집, 용서와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니느웨에 지어지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셔서 한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방넝쿨입니다. 지금 초막을 짓고 이 성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머리가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이 머리가 따뜻해지면 사람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막 너무 힘들어져요. 머리가 막 빠질 것 같고요. 그 광야에 그 얼마나 뜨거운 빛이 내리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방넝쿨을 예비하셔서요, 그 머리를 싹 덮어주세요. 빛이 안 들어오게. 여러분, 그때 요나는 어떤 마음을 받았을까요? 아, 그럼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아, 그래. 곧 뭔가 일어날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생명까지 걸어서 하나님께 말을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게 맞지. 그런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새벽에 벌레가 나와서 이 방넝쿨을 갉아먹었어요. 방넝쿨이 시들어지니까 여러분, 요나는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나를 죽이소서. 여러분, 이 나를 죽이소서, 이거는요, 방넝쿨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를 죽이소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게 불만이 쌓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래도 좀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심판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를 보호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 방넝쿨을 없앤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왜 주셨어요? 날 죽이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절, 11절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방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후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독백으로 이 요나서가 마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도 이 시대 속에서 각자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나의 소명만이 아닌 시대적 소명 역시도 주셨다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요나와 같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타락하고 음란한 이 죄악에 물든 이 시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명이 있다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 안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동편에 앉아서 그 성읍이 잘 되고 있는지 관망했던 요나와 같이 여러분 혹시 우리 역시도 관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잘 돌아가나? 한국교회 잘 돌아가나? 하나님 정말 잘 일하고 계신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관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에 빠져서 나만 잘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한시적인 안위와 안식에 빠져서 영원한 영생,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안위와 안식을 우리는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요, 우리 청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때로는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눈물을 그렁거리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노라면, 아, 하나님 정말 제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저 친구의 기도는 좀 들어주세요. 지금 저 친구가 갖고 있는 저 기도의 제목,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이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시대가 참 어려워요. 이 시대를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대의 우울.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4차 산업 시대, 소셜 미디어 시대, 너무나도 급속도로 이 시대는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때론 막 멀미가 나는 채로 막 휩쓸리고 있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청년들을 표현하는 단어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을 표현하는 단어로 우울이라는 단어는 적합한 것 같아요. 우울증에 걸려있는 청년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그 마음 가운데 울음과 그 눈물이 쌓여있는 청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이것만이 시대의 우울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관망하며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며 그리고 안위와 안락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한 채 사단이 주는 그 시대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 모든 것을 잊은 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저는 더 큰 시대의 우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만 잘 되는 것, 나의 성공과 부귀, 나의 진로와 학업, 나의 배우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통된 시대적 부름은 무엇일까요? 저는 요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말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곧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받아야 할, 가져야 할 공통된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공통된 소명입니다. 이 소명 앞에 여러분 우리는 관망하지 말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안위와 안식만을 누리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말고 다시 나의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 시대적 소명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완전히 돌이키는 것, 어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것,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대학부 청년들, 또한 우리 대청진 청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소명을 이뤄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SNS로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카톡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공통된 부르심을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대학부 카톡창 안에서 일어난 대화를 편집한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움직임 실천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너무나도 급박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삼일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 마지막 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 부름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 공통된 사명 앞에 순종하며 나오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주의 복음이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선포되어지며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망각하며 관망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세상의 안락과 안위만을 추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공통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